오늘 말씀 창세기 28장 15절 창세기 28장 15절 한 절만 읽을 텐데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 내려갑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 깊숙한 곳까지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 있게 하시고 감격 있게 하셔서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역사만을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야곱 이야기의 세 번째 중요한 하나의 사건을 같이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내 인생 최고의 순간이라고 정했습니다. 야곱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그게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다 라고 저는 연결을 해서 오늘 말씀을 풀어 나가려고 합니다. 자, 야곱 이야기를 쭉 지금 세 번째 걸쳐서 살펴보고 있는데 야곱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에서와의 갈등이 극에 달해서 이제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하는 바람에 이제 야곱이 더 이상 자기 집에 엄마 아빠 집에 머물 수가 없는 형편이 되어서 이제는 거의 쫓겨나다시피 반강제적으로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야 했냐면 하란이라는 지역에 있는 그 삼촌, 외삼촌 집으로 가야 되는 상황에서 오늘 본문 28장에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정말 어떤 한 장소에 이르러서 야곱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사건, 그 사건을 한번 들여다볼 텐데,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난 이 장소, 여기까지 야곱이 오면서 야곱의 마음은 사실은 정반대에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야곱은 말 그대로 너무너무 비참한 마음으로 지금 삼촌, 외삼촌 집으로 여행을 떠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걸 놓치지 마시고, 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가장 외로운 시간을 누가 보내고 있었어요? 야곱이 보내고 있었어요.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것도 생판 모르는 집이 아니라 외삼촌 집으로 여행을 떠나는데 그 여행길이 무슨 시간이라고요? 외로움에 치를 떨어야 되는 시간을 야곱이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고독한 여행이라고 써놨는데, 자, 28장 10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따라, 이 부엘세바는 부모가 있는 고향집을 말합니다. 부엘세바에서 떠나서 하란, 외삼촌 집이 있는 하란으로 향하여 가야 됩니다. 저는 지도보다는 거리를 여기다가 써놨어요. 이 거리가 부엘세바에서 하란까지가, 하란이 북쪽에 있거든요. 부엘세바의 북쪽에 있는데 그 거리가 얼마나 뭐냐면 900km. 이제 미국에서 하니까 이제 킬로미터가 별로 와닿지 않으시죠. 마일스로 하면 할까요? 몇 마일이에요? 560마일. 560마일 아직도 감이 안 잡히시죠. 자, 트레이시에서 LA까지가 몇 마일인지 알아요? 324마일이에요. 제가 이것 때문에 설치해봤어요. 324마일인데 그것보다 무려 200마일 이상 더 나가잖아요. 220마일 가까이가 더 나갑니다. 얼마나 먼 거리예요. 여기서 여러분 걸어간다고 생각해요. 지금 차로 가도 몇 시간입니까? 6시간 가야 돼요. 5시간 가야 되는데 걸어서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학자들이 지금의 지형과 그 당시의 지형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걸어서 부엘세바에서 하란까지 며칠 걸리는가 했더니 40일이 걸린다고 말합니다. 40일. 즉 40일의 여행을 혼자서 가야 됩니다. 혼자서. 그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래서 갔는데 그 다음 장, 그 다음 본문을 볼까요? 28장 11절에 보면 가다가 한 곳에 이르렀다. 한 곳이 어디냐면요, 루스라는 지역입니다. 하란으로 가다가 루스라는 지역인데 그 루스가 나중에 베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거든요. 왜 하나님을 만난 장소라고 해서 베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는데 그곳에 이르러 해가 졌어요. 해가 졌다라는 것은 더 이상 걸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에 누웠다 하니까 어디에서 잔 것 같습니까? 어디에서? 노숙 한 거예요, 노숙. 우리 노숙자분들이 아무데 자는 것처럼 길거리에서 잔 거예요, 길거리에서.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잘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그런 것인지 이후에 어떻든 간에 길거리에서 안전한 장소를 찾아서 잠을 청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한 곳이라고 루스라 했잖아요. 자, 한번 브엘세베가 야곱이 태어난 야곱이 살았던 장소인데 거기에서 루스, 베델, 루스까지의 거리가 몇 킬로라고 되어 있습니까? 90킬로. 그럼 아까는 900킬로였잖아요. 10분의 1로 줄었어요. 그럼 마일 수도 56마일이에요. 56마일이 멀어 보여요? 안 멀어 보여요? 저는 멀어 보입니다. 왜냐면요, 제가 사는 산타클라라에서 여기까지 오니까 57마일이에요. 어디로 오면 57마일이냐면 680으로 해가지고 84번으로 와야만 57마일이에요. 근데 만약 저쪽으로 돌아서 585 하면은 64마일이 되더라고요. 하도 많이 해가지고 다 외워버렸어요, 제가. 57마일이에요. 근데 제가 한번 상상해봤어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내가 한번 걸어와 볼까? 여러분, 며칠 걸릴 것 같아요? 해가 떠있을 때만 걷는다고 한다면. 학자들이 말합니다. 지금과는 다른 환경이에요. 지금은 도로가 잘 돼 있잖아요. 걷기가 편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요, 비포장도로에 언덕도 많고 산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길을 해가 떠 있을 때만 걷는다면 3일이 걸린다고 말합니다. 3일. 자, 그러면은 부모 집을 떠나서 루스라는 곳에 와서 잠을 청했는데 3일 동안 잠을 자지 않고 왔겠습니까? 아니면 중간중간에 두 밤을 세우고 두 밤을 자고 이번에 세 번째 밤이겠습니까? 세 번째 밤이 되는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한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의도적으로 강조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밤도 어디에서인가 잤을 거고 두 번째 밤도 잤을 거고 이번에는 루스라는 곳에 와서 세 번째 밤을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이렇게 혼자 여행을 쭉 오는 야곱의 그 여행이 즐겁지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즐겁지 않았냐면 형에 의하여,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엄마와 아빠가 어떻게 했습니까? 너 빨리 도망가라. 빨리 네 삼촌, 외삼촌 집으로 가라 해서 뭐 별거 준비할 것도 없이 부랴부랴 떠났던 자리였습니다. 근데 왜 내가 집을 떠나야 되는지 야곱은 압니다. 왜 형이 나를 죽이려고 했는지 알지요. 누구의 잘못이었습니까? 야곱의 잘못이었습니다. 분명한 건 야곱이 잘못한 거예요. 형의 약점을 노려서 비열하고 참 야비하게 어떻게 했습니까? 형의 그 약점, 배고픔을 이용해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엄마와 합작해가지고 장자의 축복도 빼앗았지 않습니까? 이 형의 그 미움과 형의 그 증오를 야곱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걸 피해서 가는 그 길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야곱은 말 그대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을 정도의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망가지고 또 영적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 관계에서도 망가진 위험은 그 신앙인이 여행을 간다고 했을 때 그에게 그 여행이 과연 행복했을까? 야곱은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조금도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하루하루 발을 딛는 자체가 힘들었을 겁니다. 그럼 그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오늘 본문처럼 잠을 충분히 자면은 괜찮을까요? 여러분, 단순히 몸이 힘들어서 사람이 지치면 뭐 하면 됩니까? 쉬면 됩니다. 그냥 잠만 자면 됩니다. 근데 마음이 힘들어서 사람이 지치면요. 여러분, 마음이 지친 상태에서 몸을 쉬어본 적 있습니까? 그게 쉬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똑같은 결과가 나오나요? 예. 마음이 힘들면요, 몸을 쉬어줘도 의미가 없어요. 지금 야곱은 마음을 다쳤어요. 마음이 힘들어요. 그러나 해가 떨어져서 더 이상 걸을 수 없으니까 잠은 자요. 그러나 그 마음은 쉼을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마음의 상처가 있을 때는 어떠한 일이 이루어져야 그 사람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야곱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이렇게 저녁이 되어서 그냥 어디서든지 안전한 곳에서 잠을 자면은 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치유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그 시간이 며칠이 흘렀어요? 무려 3일이 흘렀어요. 3일이 흘렀는데 야곱은 여전히 그 마음의 상처가 지워지지 않고 치유가 되지 않은 상태로 그냥 여행을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계속 강조했죠. 부엘세바에서 떠나서 루스까지 가는 길이 3일 거리라고 했어요. 근데 그 3일이 지난 다음에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찾아오셨어요. 오셨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28장 12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오셨는지 이렇게 나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어디에서 봤어요? 꿈속에서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자기 머리 위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세 번이나 봤다고 말하죠. 꿈에 본즉 또 본즉 또 본즉 세 번을 봤다는 건 무엇을 강조하는 겁니까? 잊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렬한 인상이 남을 정도의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꿈속에서 누가 나타나셨냐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야곱에게 1대1로 얼굴을 마주 대하고 지금 야곱에게 찾아오셨어요. 자, 근데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던졌던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왜 이 타이밍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을까? 제가 만약 야곱이란다면 저는 언제 하나님이 찾아오기를 원하셨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언제였습니까? 형인 에서에 의해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 첫 번째, 그 첫날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해주시면 좋을까요? 걱정하지 말고 내가 너의 안전을 지켜줄 테니까. 그게 오늘 본문 읽었던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서 너를 돌아오게 하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 말을 언제 해줘요? 첫날에 해줬으면 야곱 입장에서는 얼마나 안전하고 든든했을까. 자, 그런데 며칠 걸렸습니까? 3일이에요. 왜 하필이면 3일이었을까? 그것도 4일도 아니고 5일도 아니고 6일도 아니고 왜 딱 3일이었을까? 여러분, 3일이라는 이 숫자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3일.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셋째 날에 나타나신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야곱이 원하는 때에 나타나지 않으시고 누가 원하는 시간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에 나타나시고 그걸 어쨌나 무슨 날로 정했어요? 세 번째 날로 정했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야곱의 마음에는 누구에 대한 기대감도 이제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도 없어지는 타이밍이었어요. 첫 번째가 두 번째 날에는 제 상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아, 내가 왜 형한테 그렇게 잘못해가지고 쫓겨났을까? 아니,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형이 그렇게 나를 미워하면 안 되지? 자기를 변명했다가 자기를 정죄했다가 계속해서 형과의 관계를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두 번째 날 되면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데 왜 하나님이 미리 안 막아주셨을까? 왜 형을 먼저 이렇게 처리해 줘가지고 내가 집에서 안 나오도록, 집에서 쫓겨나지 않도록 해주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또 있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원망도 있을지도 몰라요. 3일째 됐으니까 어떻습니까? 그 마음이. 이제는 이것도 저것도 다 귀찮아진 거예요. 귀찮아진 거예요. 이건 저의 상상입니다. 동의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고 외롭고 그 다음에 형과의 관계가 불편하고 모든 게 엉망이 되고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기대감이 없는 그 시점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강렬하게 나타나셨어요. 무려 세 번이나 내가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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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곱이 세 번이나 말한 거예요.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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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 나타나는 것이 엄청나게 야곱에게는 잊을 수 없는 마치 마음에다가 뭘 찍은 것처럼 보여요? 낙인을 쾅 찍은 것처럼 그렇게 강하게 남는 하나님이 이렇게 타이밍을 절묘하게 맞추셔서 야곱이 자기가 필요할 때 하나님을 하나님 이때 하나님 나에게 오시기 원합니다가 아니라 야곱에게 어떠한 소망도 없어지고 아무것도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는 잊을 수 없도록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부분을 강조하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신앙인들이 이런 문구를 기억합니다. 기도에도 있어서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고 예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찾고 두드리고 막 구하고 하는 그 내용에 있어서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셔야만 된다는 마음으로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거 이것을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right time 이 시간이에요. 여기에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와 주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여러분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안 들어주십니까? 안 들어주시는 것도 기도해 보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아무 반응 안 하신 분들은 아직도 기도를 안 해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내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이 들어주셔야만 내가 정말 하나님께 감격해하고 감사할 것 같은데 왜 그 시간을 하나님이 절묘하게 피하시고 언제 오세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나 이제 기도도 안 해요. 나 더 이상 못할 것 같아요. 했을 때 왜 하나님이 오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시간대가 아니라 누구의 시간대입니까? 하나님의 시간대에 누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실 때에 우리가 원하는 때에 오실 수도 있지만 원하는 때에 안 오시고 시간을 딜레이시키고 질질 끄는 것처럼 보이는 그 일을 왜 하시냐면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기적인 존재고 자기중심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까지도 누구 마음대로 움직이기를 원해요? 내 마음대로 움직이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바로 그 부분에서 하나님은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 네 뜻대로 되는가 안 되는가 한번 봐라. 그럼 여러분 그럴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는 바람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상처받아가지고 교회를 떠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능력을 너무 의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가 선택한 백성을 절대로 놓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우리 눈에는 그들이 떠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그들을 언젠가는 돌아오게 하신다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좀 믿음의 눈으로 좀 멀리 볼 필요가 있어요. 자,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움직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뭐 하나님 원하실 때로 움직이신다는데 뭐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두드리고 하나님을 구하는 그 모든 노력 속에서 아, 네가 드디어 나를 찾는구나. 그렇다면 너의 인생은 누구의 것인지를 내가 보여줄게 하면서 우리 안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줄다리기를 하시면서 좀 늦춰보기도 하시고 어떨 때 어떻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 전에 미리 이루어 주시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체험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오늘 이거 하면서 계속해서 내 이야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나님 내 얘기를 너무 제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면은 아 이거 저에게는 비밀이 없어지는데 하면서 막 고민을 했어요. 이거 내 이야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또 결국 하게 되네요. 예. 제가 이 주은혜 교회 오는 과정에서 저는 그걸 체험했어요. 주은혜 교회 오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시간대가 따로 있구나. 저는 너무너무 강렬하게 체험을 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저에게만 특별히 은혜 주셨다는 게 아니라 제가 받았던 모든 그 힘든 것들을 하나님의 타이밍에 딱 해결하시니까 제가 회복되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거든요. 아, 이거구나. 우리는 내가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내가 회복될 것처럼 보이는데 이건 착각이에요. 내가 원하는 때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면 내가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사용하는 사람이 돼버려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타이밍에 내가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회복이 일어납니다. 내가 바뀌어요. 주님을 향한 마음이 바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며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을 이루어달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정말 갖춰야 될 마음은 그것이 이루어져서 내가 행복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하나님과의 줄다리기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타이밍에 나를 움직였을 때 내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더라. 그래서 저는 가끔씩 목회하면서 목회자가 이걸 고민합니다. 왜 성도님들이 이거 합시다 하면 왜 말 안 들어주실까? 이거 하자고 하면 저거 하자고 하시고 저거 하자고 하면 이거 하자고 하시고 왜 의견이 서로 다를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목회자가 원하는 시간대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늘 대화가 서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모든 게 움직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전체를 아우르는 것은 목회자의 지도력이나 어떤 누군가의 헌신이 아니라 그 위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교회를 움직이시는 것을 온 성도들이 보았을 때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게 되고 자기가 서야 될 자리에 서게 되는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있는데 세 번째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세 번째 보면은 내 인생 최고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내 인생 최고의 순간. 자, 그 내용이 뭐냐면 28장 15절. 창세기 28장 15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 말씀을 좀 다른 각도로 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자, 이 말씀에서 버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요 야곱이 부엘세바 자기 아버지 어머니 집에서 떠날 때에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과 이렇게 마음속에 온갖 갈등을 겪으면서 여행 3일 동안 하면서 수많은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왜 지금 안 나타나실까라고 하나님과 실랑이를 하는 가운데 나타났을 때하고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릴까요? 완전히 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을 읽으라고 말하냐면요, 성경이 내가 읽을 때에 내 환경과 내 상황에 따라서 이 말씀이 똑같은 말씀도 어떻게 들려요? 다르게 들리는 것을 여러분들 경험하시라고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즉 야곱에게 이 위대한 약속을요 첫째 날에 주셨으면요 야곱은 감동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셋째 날에 이 말씀을 주니까 야곱에게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게 믿어진 거예요. 왜 믿어집니까? 지난 3일 동안 혼자 뭐하고 있었어요? 혼자 여행을 와봤거든요. 밤에 혼자 잡았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죠? 야곱은요 형 에서와는 다르게 성격이 내성적이고 내향적이기 때문에 어디에만 있었습니까? 집 안에만 있었던 친구예요. 밖에를 나가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혼자 여행을 떠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인생 처음으로 여행을 떠났단 말이에요. 근데 무려 3일 걸어갔어요. 그 상황에서 그가 걱정했을 거, 염려했을 거, 두려웠을 것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3일째 돼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너를 지키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야. 이 말이 들렸을 때 제 마음속에서는 아, 야곱이 이때 정말 이 찬송을 했을 것 같다라고 해서 제가 찬송가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찬양 아시죠?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 알 수 없도다. 제가 주를 어디 찾았습니까? 있을 때 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야곱에게 셋째 날 야곱의 마음에 들어왔을 때 저는 이 찬송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있을 때 없는 자를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때로는 환난 가운데 내버려 두시기도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구해주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진짜 자기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찬송처럼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 근데 그 은혜가 가장 극명하게 내 인생 속으로 찾아올 수 있는 길은 뭡니까? 있을 때 없는 자라고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겸허한 태도가 나타났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말할 수 없이 그 마음속 깊숙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이걸 저는 바울을 통해서 하나 증명해 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3절과 14절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1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전서를 썼을 당시에 학자들이 말합니다. 바울은 이 당시에 이 편지를 썼을 때는 곧 죽을 것을 알고 썼다고 말합니다. 즉 디모데전서는요, 디모데전서 후서는요, 바울의 인생 말년에 이제 곧 죽음을 앞두고 쓴 편지라고 학자들이 말합니다. 저도 그 말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말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아직도 주를 위하여 그가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습니까? 그렇게도 많은 희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전에는 누구였다고요? 비방자였어요. 나는 박해자였어요. 나는 폭행자였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지금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주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14절에 말합니다. 우리 주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어떻게 했다고요? 넘치도록 풍성하였습니다.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였습니다. 누구에게요? 나에게요. 이 나에게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무엇과 비교해 보니까 아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폭행자요, 박해자였습니다. 야곱에게 적용을 한다면 어떻습니까? 야곱에게 적용한다면 있을 때 없는 자, 하나님이 이런 나를 안 버리시고 이 셋째 날에 이 길거리에서 노숙하고 있는 나에게 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를 지키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걱정하지 말고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테니까 갔다 와. 근데 나머지 길이 며칠입니까? 40일 중에 3일을 지났습니다. 37일이나 남았습니다. 그 37일의 기간이 어떠겠습니까? 성경을 보니까요, 그 37일 동안 야곱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하나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곧바로 어디에 도착했다고 말합니까? 예, 하란에 도착했다고 그 다음 장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저는 이게 바로 성경이 기록한 이유라고 봐요. 지난 세월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소망을 갖고 갈 수 있었던 그 야곱의 마음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누가? 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마음을 풀어줬기 때문에 나머지 37일 동안의 기간은요, 아마 날아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막 콧노래 부르면서 흥얼거리면서 길거리에서 노숙하든 뭐하든 정말 마음 다해서 그가 나머지 여행을 다 마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야곱이 이 하란까지 가는 40일이 우리 인생의 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정이 40년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80년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100년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점이 어디였었습니까? 그 은혜를 체험한 시점이 빨리 올수록 나머지 인생은 어떻게 달라질지 누가 감히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계속 그래서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이 차고도 넘치는 사랑을, 이 은혜를 체험하는 역사가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더 이상 미루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내년에는 주시겠죠. 뭐 한 달 뒤는 주시겠죠. 아니요. 하나님,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그 사람이 변화될 것이 눈에 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옆에서 변하십시오, 변하십시오도 안 변했던 사람이 주의 은혜를 받으니까 그 나머지 인생을 감격 속에서, 기쁨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하나를 더 봅니다. 창세기 28장 16절과 17절에 야곱이 꿈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을 들은 다음에 그 마음이 얼마나 좋았던지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어디 계시다고요?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어떤 느낌으로 들으십니까? 내가 알지 못했었는데도 하나님은 여기에 계셨구나. 왜 여기에 계시겠어요? 왜요? 야곱이 있으니까. 야곱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 거예요. 야곱이 없었으면요, 야곱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가셨겠죠. 함께 가셨겠죠. 이걸 야곱이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17절에 말합니다. 이에 두려워하며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가 루스라는 땅에 있습니까? 아니면 야곱에게 있습니까? 야곱에게 있습니다. 야곱.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나님의 문을 열어주신 거고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나님의 집으로 허락을 해주신 거예요. 그 야곱이 이걸 깨닫고 나니까 그 나머지 37일 동안 어떻습니까?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문이요, 하늘의 문이요, 하나님의 집으로서 자기가 움직이고 있을 때마다 누가 같이 가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같이 가고 계시다는 것을 그가 깨달은 거예요. 주의 은혜를 체험한 성도님들이 왜 이 시대에도 정말로 간절히 필요하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분들의 신앙 고백이 그때부터 달라집니다.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고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이 달라 보이고 교회가 달라 보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내가 그 은혜를 받았으니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누가 부탁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하나님의 집이고 내가 하늘의 문이 되었으니, 이렇게 축복받은 내가 누구를 위하여 나를 선택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거짓말했고 속이기도 했고 남의 것을 빼앗기도 했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쓸모없는 자인, 이 쓸데없는 자인 저를 지금도 쓰시겠다고 나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해서 다시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은혜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은혜가 넘치기를, 목회자인 저에게도 이 은혜가 넘치기를, 온 성도님 안에 이 은혜만 가득하다면 우리 안에는 어떤 변화가 우리 안에 이루어질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역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마음의 상처를 입고 힘들어하다가 또 한 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새로운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서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반복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우리 주은혜 교회 성도님들 주의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일으켜 세워 주시고 그 마음의 상처가 있다면 치유해 주시고 새로운 힘을 내고 주를 위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지금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 역사가 우리 주은혜 교회 안에 먼저 믿는 우리들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